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우주로부터 한 소행성이 떨어졌답니다. 이 소행성 때문에 공룡이 멸종됐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소행성 크기가요, 지름이 12km였다는데요. 이 소행성만큼 크진 않지만 위력을 무시하지 못할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주 할리파 건물 높이만한, 그러니까 800m 규모와 맞먹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지금 지구로 오고 있는 소행성은 이 건물에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이 소행성이 불규칙한 모양이지만, 또 매끄러운 공 모양은 아니지만 지름을 측정한다고 하면 한 650m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셀 수 없는 소행성들이 지구를 지나갔을 텐데요. 이 소행성은 그 크기가 가히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행성이요, 14일 지구로 다가온다는데요. 다행히 지구와 충돌하진 않고요, 지구를 스쳐간다고 합니다. 이 지구와 행성과의 거리는 14일이 되면 53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바로 지구와 달과의 거리의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꽤나 먼 거리죠. 하지만 우주적인 시야로 본다면 스쳐간다는 표현이 마땅하다고 하네요. 1초에 6km로 나는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휙 스쳐갑니다. 자, 이 행성은 지난 2000년 9월 1일에 한 번 지구를 스쳤다고 하고요. 2019년 9월 14일 지나갈 것이고, 또 2039년, 그러니까 19년 주기로 지구 곁으로 왔다 지나갑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00QW7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leetwood Mac이 부릅니다. Peacekeeper. We make all of our sons the same. Everyone will suffer the fire we've made. They all explode just the same. And there's no going back on the plans we've made. Peacekeeper, take your time. Wait for the dawn. We'll rise.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총기 휴대 금지. 지난달 무려 22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엘파소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용 탄약 판매가 중단되는데요. 월마트는 주별로 적용되는 총기 관련 규제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총기용 탄약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엔 미시시피주 사우스 헤이븐 매장에서 또 8월 4일엔 텍사스주 엘파소 매장에서 잇따라 총격이 발생하면서 총기 관련 물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월마트의 발표 이후 총기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미국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가 고객의 매장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매장 2,700개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거가 손님들의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언론은 마트 업계의 1, 2위인 두 업체의 이 같은 조치가 총기 규제 강화 여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총기협회 NRA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월마트가 총기 반대 세력에 굴복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월마트는 미국의 근본적인 자유 가치를 더 지지하는 다른 상점으로 곧 대체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 카운티 정부가 총기 판매 로비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NRA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연방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정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1억 7천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동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방법의 준수를 유튜브가 태만히 해서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선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에는 13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정을 통해 회사가 개인의 열람 이력과 기호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유튜브는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제한한 전용 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보는 일이 횡행했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간 것인데요. 구글이 효과적인 대책을 찾지 않았다고 FTC가 판단한 겁니다. 구글은 FTC에 1억 3,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내고 나머지 3,400만 달러를 뉴욕주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최대 SNS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50억 달러의 제재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 함지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미한 동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한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주한미군 혹은 연합훈련에 대한 발언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백성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은
주한미군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까지 일축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이 연합훈련은 미한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많은 돈을 쓴다면서 또 비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이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최선인지 여부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공연이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 편성에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는 부유한 한국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이런 훈련은 가장 비싸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병력을 놀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아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연합훈련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도 연합훈련은 두 나라 방어에 모두 중요하다며 북한의 공격 위험과 비교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뿐 아니라요 해외 주둔 미군의 그 비용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네.
코브 전 차관보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둔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그래도 병력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고 또 뭐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주둔국이 기지 건설 비용 등 굵직한 비용 등을 낸다는 의견입니다.
네.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헨론 연구원은 병력과 무기를 해외 기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각종 부대 비용 때문에 결국 해외 주둔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런 논의가 자꾸 불거지면서 혹시라도 실제 주한 미군이 축소되거나 또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 공약을 이루지 못했죠.
네, 세이모어 조정관은 당시 미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의회를 비롯해 미 외교, 군사, 정보 당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기사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도 미한 동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개최한 미중 관계 청문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발언입니다. 김칸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the Chinese view Korea as a much more likely
그린 부소장은 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한국이 일본과 달리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데 있어 한국이 소극적인 상황을 중국이 이용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이를 경계한다며 나온 표현이 인도태평양입니다.
네.
실제로 태평양 사령부도 지난해 5월 책임 지역을 인도태평양으로 넓히면서 명칭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소극적이라고요?
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그린 부소장의 지적입니다.
아, 중국에게는 이게 기회라는 설명이네요.
네, 특히 그린 부소장은 특별히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역내 안보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동맹을 끊임없이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게 중국이 바라는 대로만 가진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 부소장은 이런 중국의 전략이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미국도 여기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나온 또 다른 전문가들의 발언 어땠습니까?
네.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솔라리움 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국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들을 공격한다는 주장인데요.
네.
특히 한국의 그 미국의 그 사드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한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미군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짧게 정리한 기사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짧았습니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짧은 발언인데도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그만큼 최근에 그 미한 동맹, 주한미군 같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 질문이 나온 날, 앞서 한국에선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미군 그 용산 기지에 대해선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키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발표가 나온 시점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사실 최근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미국에게 기지를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기기에 충분했다.
네.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이 비판적 입장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관심사인데요.
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강한 우려와 실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이 나온 지난달 22일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주요 동맹국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해도 이를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럼 최근 미국이 한국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 도중 실망했다는 표현을 한국에 사용했습니다.
네.
곧이어 나온 국무부 성명은 한국을 문재인 정부로 표현하며 이번 결정이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주말에 트위터를 이용해 한국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도 여기에 대응했는데요. 기지 반환 요구 이전에도 이런 대응이 나왔죠?
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최근 한국 외교부에 불려가 지소미아와 관련돼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방문하는 건 특별할 게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미묘한 시기에 자제하란 내용을 전해듣고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가 세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언급을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특별할 게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특히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이조은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Kim Jong-il, Kim Jong-un's father. Made a promise, said we won't develop nuclear weapons.
크루즈 의원은 특히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거론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크루즈 의원은 3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 단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란 핵 보유의 위험성을 설명하던 중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네, 크루즈 의원은 미 의회에서 대표적인 보수파로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고요.
예.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또 2017년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앞장섰던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요. 김정은을 불안정한 독재자로 규정하면서도 핵무기와 관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라면은 북핵 문제 해결을 다소 희망적으로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크루즈 의원은 북한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불안정한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네.
또 적어도 김정은이 거대 광신적 자기 도치자며 필사적으로 권력 유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쩌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 그의 정권이 끝나는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크루즈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크루즈 의원이 바라보는 북핵 문제 해법도 소개가 됐나요?
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비난하면서 미북 합의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식의 합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사실 제재 해제는요, 북한이 상당히 바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제재 해제를 대가로 북핵 문제 진전을 이뤄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은 특히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는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진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다루고 있다며 셔먼 전 차관이 이끈 당시 합의는 재앙이었고 엉망진창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닮았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 행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네.
특히 지난 7월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수감되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한 이현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일부 보고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에 남녀 약 3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구테우스 총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거리 교화소에서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공개된 게 어떤 보고서인가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7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인데요.
네.
유엔 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번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고서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부 보고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에 남녀 약 3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거리 교화소에서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결핵과 간염,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사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데요.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수집하기 어려운데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을까요?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들,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습니까?
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시설 내 방은 수감자들로 초만원이었고 공간은 누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극도로 비위생적인 여건과 충분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와 질병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는데요. 기아로 인한 사망과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사망, 구타로 인한 사망, 강제 노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미한 동맹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더불어 두 나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또 대표적 보수파 의원인 테드 크루즈 의원의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 홉킨이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소개합니다. 동지 들어보시죠. 1990년대 초 한국에 입국했던 데이비드 김 씨는 2001년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 미국에 왔습니다.
거기 가서 엉간이라고 상표 붙여가지고 엉간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에 엉간. 엉간이라고 붙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냉면, 평양 엉반 이런.
택시 운전이며 꾸준히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식당 역시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가지고 냈으니까 좀 됐죠. 근데 LA 타임스에서도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어요.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도 나와서 다 찍고 해가지고 손님 좀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꽤 왔었어요. 그죠. 문제는 해치받은 자리니까 푸드가 없어요. 이게 주방이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어부로도 걸리고. 네. 아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도 냉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켓에서 면을 사다가
이미 마련돼 있는 작은 상점을 고쳐 식당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있는 상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김 씨 가게 역시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는 요리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지만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외국에 나갈 수단으로 배워놓은 요리 기술은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도망자로 사는 동안 생계수단이 됐습니다.
배양금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애들이 당근채를 좋아해요. 당근채하고 미역 볶아서 하고 보살이, 오징어, 뭐 이런 것을 비닐봉다리 특색에 이어서 팔거든요.
사할린에서 밀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도망자로 사는 동안 그렇게 한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밤새 그 반찬을 해가지고 봉다리 하나 반찬을 담아가지고 메고 시장 들어가서 길목고개다가 그거 놓고 파는 거죠,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아, 잘 사더라고요. 뭐부터 팔 정도로 됐으니까.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못된 러시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 왔네 끼다 이러고 하면서도 발로 착 하는 거예요. 그 딱수 나온 거를.
왜요?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비싸잖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중국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여 왔네 끼다 이러고 하면 너희 나라 가라고 또 싸우려면 막 뒷거리지도 몰라도 나 도망가야죠. 뭐 내가 거기서 또 붙어봤자 경찰이 나오면 나라 완전 불리한데 지금 아무것도
잡히면 안 되고.
러시아 가레이스키처럼 보이게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중국인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 기술 하나로 근근히 반찬을 만들어 팔았던 김 씨. 매일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던 그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또 왔는데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다들 놀라서 가만히 서 있고 난 놀라서 가만히 서 있죠. 우리 북한 애들인 거예요.
사할린에서 태권도장을 하던 김 씨와 형제처럼 지내던 북한 남성이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씨를 찾아온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도망자 신세였던 김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주서 있던 모 씨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심한 듯 김 씨를 쳐다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했는데도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말 못하고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더니 악수나 하자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그리고 마주선 그가 내뱉은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더니 남쪽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안 잡아가고.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약에 못 들은 말씀 잡아갔겠죠. 그렇게 나도 술 좋아하니까 가려고 술 매일 먹고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밤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다 저 동쪽이라는 게 저 동유럽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도 가면 괜찮은데 남선은 가지 말라 그러고 계속 뭐 하더라고. 너 집들도 괜찮게 있어 무사 있어 그러더라고 평양에. 어 그래?
자신의 형편을 염려한 모 씨는 김 씨의 도주에도 무사히 잘 있는 가족의 안부를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야, 이왕 튀었으면,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답답한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때 더 잘 살던 놈이 아니, 서른아가 잘 살겠다고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무슨 꼴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진 북한 동지를 수개월이 지나고 다시 만났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할린에서 도망친 후 당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였고 당시 김 씨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서? 힘들어 죽겠어. 돈 좀 있으면 줄래? 그러니까. 나도 얼마 주머니 온 거 없다 하더니 주머니 온 거 털어서 다 주더라고요 나고. 너무 고맙다. 지금도 살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얘 만난 거 지금 잡아갔지 나를 음식. 오늘 꼬방년에 잡아갔죠. 안 그래요? 북한?
사할린에서 도망쳐 나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병하던 김 씨는 그곳에서 러시아 시민이 되기 위해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망명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건강도 정신도 지치고 있었던 김 씨.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으로 북송될 위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알게 된 한국인 상인이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한 겁니다.
남한에 가고 싶니?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이제 오늘 갈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거기 나와서 보따리장 사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맣게 들고 그 사람들 많았어요. 커피도 팔고 뭐 나와서 동서커피라고 그 마요네즈 뭐 라면 이런 거 보따리 장사들 많았어요. 그래. 나는 원래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통을 내면 그저 들어가 보든지 가든지 남쪽은 생각도 안 했죠. 멸족시켜버리니까 집안을.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집안이 잘 있다고 하지. 가고 싶다 그랬죠.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무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미쳤다. 갈 수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자격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권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더라고요. 그 옷 입고 사진을 바깥치기 했었는 거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진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 날인가 비행기표 떴어요. 서울 비행기. 올라줘서 그 서울 들어가는 대한항공. 비행기표 떼가지고 공항 나갔어요. 6월 25일인데 그날. 공항 딱 나가는데 잡혔죠.
도망자 신세는 이렇게 끝을 맺나 싶었습니다.
현아 처음 감옥 들어가 봤죠.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다 얘기도 하더니 뭐 해요. 내가 거기서 탄원서를 썼어요. 감옥에서. 김용삼이 한 자나, 김용삼이가 대통령 박근혜 올라갔을 때니까, 김용삼 하나, 그 다음에 일진, 보리스 일진, 러시아 대통령한테 두 개 썼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이런 일인 사람인데, 너희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냐, 난 아무 죄도 없다.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게, 굴러가 죽게 생겼다고 썼어요.
김 씨가 보낸 탄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인권위원장 앞으로 각각 전달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북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남부주들은 급진적인 공화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대 말에 이르면서 급진적인 공화당은 차츰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운 쿠클럭스클랜 KKK단은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단체였습니다.
얼굴에 복면을 한 KKK 단원들이 공화당원들과 흑인들을 위협하고 살해까지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KKK단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얼마 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대부분 지역에 군정을 선포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스스로를 자유공화파라고 부르며 별도의 정당을 결성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18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급진적인 공화당에 맞서기 위해서 뉴욕 트리븐 신문 발행인인 호레이스 그릴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자유공화당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진적 성향의 공화당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재선에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여름 내내 대서양 연안의 휴양도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지지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는데 자유공화당의 호레이스 그릴리 후보를 바보라거나 반역자라며 매도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지지자들은 호레이스 그릴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연설을 하지 않고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는 달리 호레이스 그릴리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호레이스 그릴리는 선거 자금이 부족했고요. 선거운동도 조직화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적인 공화당 후보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대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37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호레이스 그릴리는 선거가 끝나고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자유공화당은 호레이스 그릴리의 죽음과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 그랜트 대통령의 제1기 행정부는 부정과 독직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랜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자신은 부정사건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랜트 대통령의 행정부는 부정사건에 가담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곤경에 빠졌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재선되고 의회 내 지지자들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는 서부 캘리포니아를 종단하는 철도를 부설했는데 이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철도 건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진 의원들뿐 아니라 심지어 부통령까지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철도 부설을 돕기 위해 연방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다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들의 임금 인상안을 표결했습니다. 이 임금 인상은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과거 2년 동안 과외 돈이 지급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과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재선의 위협을 느낀 일부 의원들은 임금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임금 인상안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뒤인 1869년 또 다른 독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부유한 은행가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인 제이 쿡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제이 쿡이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자금 조성을 시작하면서 1억 달러의 철도 채권을 발행했었죠. 제이 쿡 주변 사람들이 철도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쿡이 기대했던 만큼 채권을 다 팔지 못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이 쿡 그자가 워낙 부유한 은행가여서 저도 그렇고 다들 은행 돈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라야 말이죠.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제이쿡의 은행은 돈이 바닥이 나버렸고 철도 채권을 매입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상환할 수 없게 돼버렸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다른 은행 예금들을 인출해버려서 몇 시간도 안 돼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아버렸고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은행들 돈이 다 바닥이 나버리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었죠. 한 달도 못 돼서 전국에서 5천여 개 은행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이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열흘 동안이나 폐장됐죠. 공장들도 문을 닫았고 무엇보다 애꿎은 시민들만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건 이 철도 회사 투자 때문에 도산했던 그 많은 은행들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제이 쿡 사건은 뇌물을 받아먹은 정치인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친구들이 공화당에 뇌물을 바쳐서 은행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기간 동안 제이 쿡 사건 외 고위 공직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위스키파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스키 양주 생산업자들과 그랜트 대통령의 친구들인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스키에 대한 세금을 탈세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